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역사서가 있고,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같은 대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욥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포함한 이런 그 시가서는 한마디로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이와 같은 그 시가서입니다. 특별히 시가서 안에는 사람의 그 희로애락의 그 감정이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저처럼 이렇게 공학을 하고 사람이 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좀 읽고 뭔가 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책이 그게 이제 시가서입니다. 이 안에 교리도 있어요. 뭐 부활에 대한 거, 창조도 이런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게 기록된 게 아니라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생 사는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책으로 읽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시가서를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그래야 거기서 큰 의미를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같은 경우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내용. 도저히 알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잠언, 전도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버지가 인자하게 그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냥 하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옳은 길로 가라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기록자가 이제 욥이고 기록 시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그래서 주전 한 2100년에서 2200년경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어요.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100년, 200년 먼저 시대에 욥기가 기록이 되었다. 욥기는 지금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1장부터 이제 42장까지 그 전체 내용이 한 1년 동안에 욥에게 일어난 그런 일을 이제 기록한 것이다. 요 정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왕 이제 욥을 공부하니까, 욥의 이름이 뭐냐. 영어로는 job, 이걸 읽고 job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job이에요. job. job는 영어 사전에 가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job입니다. 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읽을 때 job을 읽으면 안 돼요. 이것도 미국 사람은 job은 job이라고 발음하고, 요건 job이라고 발음해요. job.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job라도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땐 job이라고 발음하고 직장 뭐 이런 거 얘기할 땐 job이라고 발음한다. 여기 이제 job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요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나오는데 뜻은 고난당하는 자, 또 미움을 받는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대다수 이제 성경 학자들이 요분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비유일 거다. 이게 뭐 실제 이야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에스겔서 14장 14절, 그 다음에 20절 가서 보면 욥이 실제 인물이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야고보서 5장 11절,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가 기록한 그 야고보서에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실제로 이 땅에 거했던 실제 인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 여러분이 욥기 하면 대충 이제 알고 있듯이 욥이 당한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이제 고난당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가 또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책이 욥기입니다. 목적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다 고난을 겪을 수 있다. 특별히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 번영신학이라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절대 사고 같은 거안 나고 애들도 100%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렇죠? 감기 한번 안 걸린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번영신학이거든요. 그 번영신학하고 아주 정면으로 딱 이렇게 부딪히는 게 욥기예요. 욥기의 핵심 내용은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나중에 이제 욥기를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욥처럼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욥처럼 까닭 없이 고난받은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또 사람이 방법, 사람이 주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주는 그런 위로, 방법이 다르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의 사건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내용을 먼저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잠깐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라비아 사막의 우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욥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에게 이제 고난이 닥치게 될 때, 그 고난을 둘러싼 그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힘으로 이게 풀수 없다는 거, 이런 거 끝난 다음에 맨 끝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1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 이제 욥기입니다. 욥은 성경 가서 보니까 자식도 많고 재산도 풍부해서 동쪽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욥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저 위에 하늘에서, 그렇죠? 욥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세상에서 누가 불쑥 나타나냐? 성도들 대적하는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욥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의 모든 가족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에게 심한 종기를 주어갖고,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푹푹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몸이 가려운 거예요. 이러한 그 악한 상황이 이제 욥에게 생기게 됐죠. 그를 사랑하던 그의 세 친구가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에 그 내용을 가서 보면 결국은 본인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의롭고, 너는 고통을 당하니까 넌 죄인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러 오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해도 끝이 안 나요. 그 옆에 젊은 사람 엘리우라고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또몇 장에 걸쳐서 이러쿵저러쿵,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위로나 격려의 말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말로 욥에게 뭔가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욥에게 질문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와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이 욥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42장을 몇 달에 걸쳐서, 글쎄요, 한 10번이고 한 15번이고 이렇게 걸쳐서 강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도 올렸듯이 목사도 무슨 이렇게 참고할 만한 이와 같은 그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늘 보는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욥기 강해, 그 다음에 이번에 찾아보니까 영국에 좋은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웹사이트 이름이 bethinking.org예요. be thinking, 생각하고 있어라,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bethinking.org.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멜빈 팅커라고 하는 분이 욥기 이 전체를 한 7번에 이렇게 걸쳐서 요약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5번에 걸쳐서 이 욥기를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고 또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유명한 그런 그 욥기에 나온 그 말씀들과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게 책이 42장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첫째,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욥이 고난당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미국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여튼 고난의 대명사는 욥 그래요. 욥.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크리스천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통과하게 될때그 욥의 고난 이런 걸 이야기할 정도로 욥이 유명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당했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서 우리가 고난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해요.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과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인내를 보였던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 욥이라는 거예요. 욥.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될때 이거를 참고 이기는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신이 이 세상에 내가 어느 누구보다 심지어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내가 의롭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뻐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니까 욥이 펄퍼덕하고 주저앉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에 대한 책이라는 거. 특별히 저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훌륭하고 똑똑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내세울 것이 있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욥기를 읽으시면서 인내도 좋고 다 그러는데 맨 끝에 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느냐 이거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욥의 그 1년 동안의 그 시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욥이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저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맨 끝에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 어려운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 교훈을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욥기를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습니다. 또 목사가 이제 된 이후에 욥기 강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은 젊은이들 위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설교자가 욥기를 강해하려면 본인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고 본인 자신이 인내했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욥기를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 가르침이 본인과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3자의 입장에서 막 설명을 할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본인 자신의 그 지식, 그 다음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어떤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욥기는 강해하지 않는 게 좋다. 특별히 이제 강해를 하더라도 인생의 후반부에 강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20살, 뭐 25살 먹은 사람이 갓 신학교 뭐 졸업하기로 한 사람이 와서 욥기를 강해하면 이건 좀 넌센스예요. 넌센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제 자신이 이제 고백을 할것 같으면 저도 욥기를 이해하고 강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내 인생의 후반부에 한 70쯤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올해 이제 욥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어쨌든 교회도 하고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성경도 이제 번역을 하고 뭐 이런 가운데 지난 1, 2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았던 이런 고통도 당하고 뭐 이런 가운데 어느 면에서 인내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교회를 하면서 이제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회상도 하고 뭐 같이 경험하신 분들도 생각도 하고 여러분도 이제 욥기를 들으시면서 본인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어려운 일을 생각하시고 아직 그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아 인생에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미리 간접 경험을 알아두면 그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욥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고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님 건강 허락하시고 은퇴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더 계기가 오면 한 10년이고 지났을 때 혹시 다시 그때 또 다시 느끼는 욥기는 어떨지 다시 한번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인생이 뭐냐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구매하려고 그래요. 뭐 아파트 같으면 방이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뭐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뭐 이렇게 2층 집, 3층 집 가면 집 방이 뭐 8개도 있고 뭐 지하실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이거 소개, 중개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방 하나 딱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방 하나 보고 아니면 부엌 하나 보고 아니면 거실 하나 보고 그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아, 구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파는 사람이 다른 거볼거 없고 타이어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다 가려놓고 타이어만 이게 깨끗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동차 구매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샀습니다. 오늘 말의 품격, 그다음에 언어의 온도, 또 뭐가 중요한 책이 뭐야?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거다 여러분 책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10개 챕터가 있어요. 하나를 다 읽고는 나책다 띄었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잘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잘된것 자체 그 하나가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저 때문에 또 실족해서 이렇게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전체 그림을 봐라. 내 인생의 전체를 평가를 해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생각을 못하고, 누가 이랬대더라 이렇게 해서 하면 실족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정동수라는 그 인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평가는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니까 다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그거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욥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고통, 이거 저주구나. 한 사람이 너무 잘 됐구나.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80이든 90이든 살았을 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정말 어려움도 있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평가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실족하지도 않고,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교훈,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 교훈이 그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걸 다 사람을 평가하면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혹시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역사 경위 한번 보세요. 1940년 이렇게 되면서 나치 독일이 온 세상을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을 때 자그마치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 수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습니다. 김일성 부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3대째 내려오면서 적어도 굶어 죽은 사람, 쫓겨다니면서 죽은 사람 500만 명은 넘을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일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안 되세요? 그렇죠. 인간 역사를 왜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실까? 죄 하나도 없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하나님 왜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거 하나저러 생각을 하면, 하나하나 가지고 이러고 따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특별히 내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런데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돼요? 바빌론 포로 생활로 사람들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재앙을 통해서 사람 보기에 재앙이잖아요. 바빌론 포로 생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욥기 29장, 아까 읽었던 23장 읽었던 그 말씀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나는 모릅니다. 여기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련한다고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철을 아니면 철광석을 재련을 하는 겁니다. 재련.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100% 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재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이 재련하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련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찌꺼기가 이렇게 남잖아요.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붙어있던 건데 이거 왜 여기다 두고 갈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찌꺼기가 없어야 그게 금이에요. 그렇죠? 지금 욥기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게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련해서 그래서 금같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라고 하는 이 실화를 통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돼요. Grace disguised 이렇게 돼 있어요. Disguised는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게 그게 고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장을 하고 찾아와요. 어떤 걸로? 고통과 고난을.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고난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견디기가. 근데 이걸 견뎌야 금같이 재련이 돼서 순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이렇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을 주신다. 이 땅에서 안 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 천국에서라도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이후에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욥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욥을 이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뭘 가리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 앞에 이렇게 뭘 가리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릴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그렇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고, 그렇죠? 어제도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가운데 너무 뭐가 어렵고 그러니까 막 그게 나오는, 도대체 왜이 일을 이거 지금 20몇 년 동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게 떨어졌냐. 예. 그냥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아, 여러분 같으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예, 그렇죠. 그냥 항상 싱글싱글 벙글벙글 이렇게 하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 꿀같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욥기를 읽으시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 뭐래? 전혀 하나님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해? 제가 인간다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인간답게 서셔야 돼요. 인간답게. 인간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조그만 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걸 달라고 간구할 때 인정사정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취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얼굴에 뭐 깔고 뭐 이러고선 위선 부리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안 돼.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자,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논쟁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지적 설계를 봐라. 우주 공간의 그 모든 별들을 봐라. 심지어 박테리아 하나를 이렇게 현미경에 놓고 이렇게 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나.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지적 설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그런 분이 없으면, 그러면 이 우주 공간 사람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또 의견을 들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선하시면 왜이 땅에 이렇게 고생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금 아프리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김정은이 같은 존재가 도대체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 핵무기 개발하다가 지금 와서 평화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속으로는 계속 핵무기 만들고 있고 저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왜 그대로 살려두실까?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질서 있게 만들고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시고 아 이런 시스템으로만 다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확실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반대가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가난하고, 아,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악하게 이렇게 하는데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돈이 많이 생기고 애들도 잘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예, 그래서 욥기는 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통이 닥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고통이, 예, grace disguised. 변장된 형태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몸으로 체험을 해야, 그래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42장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읽어야 이 책이 지루하지 않고, 그 핵심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절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 욥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같이 욥기를 이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개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히 살던 욥에게 갑작스럽게 이제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욥기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죄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지금 시기에 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2절 가서 보니까 아들 7을 줬고 딸 3을 줬다. 10명의 자녀를 줬어요. 3절 가서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굉장히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가정이 붕괴가 되고 경제가 붕괴된 내용이 16절, 17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16절, 17절 그의 모든 소유가 약탈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 다음 19절 가서 보니 그 아이들 10명이 한꺼번에 몽땅 죽는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욥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20절 가서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20절에 이렇게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1절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면서 욥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이후에 여기서 이제 고통이 끝나면 욥이 다시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고 애들까지 다 죽었어요. 여기서 다 끝나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아내와 함께 해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디까지? 42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 여기서 끝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경우 그게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욥의 경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전히 지금 41장을 더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근데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나타나더니 9절에 뭐라 그래요? 아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이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 정도만 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 저렇게 믿음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취약함이에요. 여기서 뭘 깔고 그러고선 가면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거 인간의 얼마나 그 취약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리얼한 그 그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오케이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욥의 아내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나? 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남편과 아내가 본인을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본인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제 아내에게 뭐랄까 불만을 토로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에? 이 위로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합세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 지금 욥의 아내가 합세를 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예. 마귀에게 합세한 거예요, 지금. 욥을 괴롭히려고. 자, 이제 욥의 아내가 끝나고 나서 3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사랑하던 세 명의 이제 친구들이 등장해서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가서 여러분 읽어 보시면 속을 후비는 거예요. 속을 다 후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줄 수 있겠냐?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죄인에게는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선한 자에게는 선한 일이 생기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지 않았으니 우리는 선한 자고 의로운 자고 너는 악한 일을 우리 몰래 하나님 몰래 이렇게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하고 자그만치 3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계속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오는데 욥이 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실이 아니니까. 그 이후에 그 옆에 엘리우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얘기를 다 듣다가 할 수 없이 자기가 뛰어난다 하면서 이 나이가 든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이 뭐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 고통은 너의 유익을 위한 거다 하고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욥이 욥기를 강의할 때 이게 젊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는다. 아직 쓴맛단 맛을 엘리후가 고통 자기 겪지도 않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대다수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욥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가서 보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교리에 능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교리가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이런 실질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형제, 자매, 기도 안 했지? 성경 말씀 읽었어, 이번 주에? 이게 곤란하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엘리오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아유, 그럼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겠냐?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주 내내 읽었냐, 1년 내내 읽었냐, 지난,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엘리후가 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로와 격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ympathy. 이건 뭐예요? 같이, 어려움의 감정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거는 논리적인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는 위로와 격려와 이걸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진리라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틀린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결국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34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제 나옵니다. 자, 사고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잃을 수도 있어요. 결혼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 간의 그 우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꾸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꼬여요. 병에서 조금 나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병이 자꾸 도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건 내 문제 같진 않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해서 네가 기도 안 하고 네가 뭐 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자그마치 2장부터 시작을 해서 몇 장까지 37장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욥이 위로가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도 욥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일이 그냥 생겼을 리는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데 이게 그냥 생겼을 리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해 나가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38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야기하면서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욥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부터 42장까지 특별히 38장 39장에 질문을 쏟아내는데 질문이 도대체 몇 개냐? 제가 가서 구글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다 이걸 할 수. 그랬더니 66개다. 66개의 질문을 쏟아낸다. 66개 하나님이 그 66개 중에 어떤 거는 질문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누면은 77개의 질문을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래 이렇게 하면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70개나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70개. 그 70개 질문을 세 개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38장 1절에 38절은 내가 만든 이 창조 세상을 내가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는 내가 만든 이 창조 세상을 내가 관리할 수 있냐? 사자에게 밥을 주고 까마귀에게 밥을 주고 그렇죠? 물고기에 밥을 주고 이런 모든 거 하는 이런 모든 거 이건 내가 경영할 수 있냐는 거 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0장 6절에서부터 41장 34절에는 커다란 공룡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 땅에 있는 이런 창조물을 내가 제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자그마치 77개, 적게는 66개부터 77개 질문 하나님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 욥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시련을 통해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된다. 이게 내가 이 모든 질문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도 내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거. 내 건데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이 관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듯이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걸 그게 다 내 거라. 내가 내 손 안에서 모든 걸 두고 심지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도 내 손 안에서 내가 조절하면서 지금 말 그대로 완급을 조절하면서 결국 끝에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77개 질문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주지 않아요. 욥도 물론 대답할 수 없어요. 너가 사자밥 준 적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대답해? 아무것도 못하지. 저기 물속에 있는 고래밥 준 적 있냐고, 새우밥 준 적 있냐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할 수 없으니까 못하고 하나님은 대답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가르쳐 주면 돼요.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 이것만 욥이 느끼도록 만들어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질문하시면서 한 번도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니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꿈으로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 알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알 수 있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욥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체험을 못했단 말이야. 몸소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77개 질문을 쏟아내고 본인은 하나도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한 가지도 답을 주지 않는데 4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장.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어 싸우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아주 완전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죠? 내가 의롭다 그러고 뻐기고 그러고 살았는데 실제 보니까 너무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 모든 창조물 엄청나게 큰 그런 공룡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할 때 자기를 보니까 너무 자기가 미천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고 6절에 죄 속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77개 질문 답을 주시죠. 해요 안 해요? 아, 답을 달라고 해야 안 해요? 욥이 안 하잖아요. 왜? 답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위대하심을 다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제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욥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경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손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공간과 온 우주를 이끄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이렇게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나 모든 내용,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욥에겐 그게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변명의 구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 욥 시대에 무슨 현미경이 있었어요? 저기 우주공간에 나란 망원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현미경, 망원경이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없는 쪽으로 그냥 엄청나게 끌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가서 보면, 이야, 이거 하나, 박테리아 하나만 봐도 엄청난 그 안에 지적 설계가 있구나. 그렇죠? 저쪽 우주 공간까지 나가는 저런 망원경을 이렇게 보니까 저 공간에 정말 셀 수 없는 별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욥은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땅에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일은 기뻐하고 어떤 일이 싫어하는가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기적들, 폭풍우를 잠잠하게 물 위를 걸어가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본인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꼭 만나서 십자가에 그 못 자고 이런 거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하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20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어떻게 가지를 자꾸 잘라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이 잘못된 가지를 베어내는 거. 이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일 중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겪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뜨거운 그 눈물이 흘릴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고통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래야만 인간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털퍼덕하고 주저앉아서 주여 주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국의 이런 상황 이런 거 모든 거 보면서 요 근래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나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로 이제 귀결이 돼서 히브리서 4장에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욥처럼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욥기 시리즈 강해를 통해서 인간에게 오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닥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시고 참고 기대하던 그 결말을 바라면서 인내하며 나갈 때,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배우고 이 교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